사무엘하서 1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다른데 정신 팔려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이 붙드셔서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만 모아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인데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말이 듣기에는 뭐 같은 말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각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공평한 판단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 속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선한 편에 서셔서 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선을 굳게 세우시고 악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공의를 이 세상에 철저하게 그대로 시행하시기를 원하는가?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부터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도 신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뭐 알 수 없는 신이지만 어쨌든 신이 있다면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다 철저하게 심판해버리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 그런 신들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이미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쪽이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또 악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그쪽들이 오히려 창대하고 잘 되어진다. 자, 이러한 그 느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상 공의가 시행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세상이 흘러가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있고 그렇게 또 여기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생각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도 뭔가 좀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은 지도기도 안 되고 저건 당장 좀 심판을 받고 천벌을 받아 죽어버려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뭔가 좀 잘 살아가는 아주 뒤죽박죽 되고 짬뽕이 돼버리는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지를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기가 쉬운 것입니다. 악인도 잘 되는 이 세상에 무슨 공의가 있느냐?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두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마음을 또 두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두려운 마음도 갖고 있지를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 좀 있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의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것까지 불평했지 않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 그런 이 세상의 이 모습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께 불평했지 않습니까? 항의를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세상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세상이냐? 그건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철저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의를 굳게 세우시고 선을 굳게 세우시면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그러한 공의를 날마다 일으키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대단한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것이 있고 오해한 것이 있고 착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치 공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주께서 악인을 의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공의를 행해야지. 그러려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들이 있는데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 공의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다 심판해버린다면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냐. 그건 공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말이 맞거든요.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할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의인 50명을 찾으면은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열 사람까지 이제 내려갔지만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못 찾아서가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은 존재치를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멸망의 이유란 얘기예요. 의인 존재치 아니했다는 건 소돔과 고모라에 착한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워서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자가 없더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오해를 해요.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평가입니다. 윤리적인 기준으로 해서 평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평가란 말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맨 처음 이제 간단한 거 엑스레이 사진을 시작해가지고 엑스레이로 안 나온다. 그러면 뭐 CT 촬영인가 뭐 그거 하고 이걸로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정확하게 인간의 속을 뭐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볼 수 있다는 그 사진이 뭡니까? MRI라고 하는 거 아주 비싼 그거지 않습니까? 그걸 동원해가지고 인간의 속을 낱낱이 다 찍어내는 것입니다. 뭐 그게 어느 정도일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과학으로는 인간의 속을 샅샅하게 다 살펴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실 때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행동을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속을 낱낱이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내 몸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 자체를 낱낱이 그 깊이까지 살피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죄 없는 깨끗한 본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오염된 본성으로 인해서 언제 악이 튀어나올 수 나올지 알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평가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는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있거든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할 때 그걸 부당하게 여기는 거,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이건 공의가 아니라고 여겨버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건 도둑질 한 사람과 안 한 나를 구별하고 있거든요. 도둑질 한 사람은 나쁘고 안 한 나는 착합니다. 나는 저 사람은 착한데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삽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을 선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걸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웃는 우리를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하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에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하박국 선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편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편입니다. 철저하게 내 편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내 입장을 고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인정을 하지를 못한다면 우리가 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밖에 안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을 교회 다니지 않는 것과 자꾸 다르게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이방인을 구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을 때 그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셨습니다. 교제 다닌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을 의롭게 여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한 저 사람보다도 더 힘들게 사는 게 합니까? 이러한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불평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신뢰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선과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과 간절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분명히 악인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정성을 봐 들어주신다면 누가 억울하겠습니까? 누가 억울하죠? 누가 억울합니까? 다윗에게 죽은 우리아가 엄청나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아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들어서 내 정성 때문에, 내 외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그동안에 내가 생각한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밖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여러분이 하는 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타당한 이유 딱 하나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 그 근거 두 개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딱 찾아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 마실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어디 생각났습니까? 제가 이걸 딱 써놓고는 제 나름대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둘러치고 맺혀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린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악한 존재다, 불의한 존재다, 이미 이거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세상은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되고 믿는 사람이 수천, 수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의인은 절대로 존재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했는데 그 백성들조차 악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의인을 한 분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을 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 의인조차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걸로 세상은 악한, 돌이킬 수 없는 악의 구름덩이에 놓여있는 그러한 이 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의인을 죽인 무리들 속에 지금 우리 자신들도 고스란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심판된다면은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총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이걸 아는 것이 곧 복이란 얘기죠. 그 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솔로몬이 탄생을 하죠.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는데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왜 아이를 죽게 하시고 또 다른 아이를 새롭게 주시냐 그 말입니다. 다른 아이를 주실 바에야 애초부터 아이를 죽지 않게 하면 안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무너진다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성경 문답 답을 답니다. 제가 깨가 나가지고 문답을 이제 성경에서 안 내요. 설교 한 글에서 문답을 내가지고 설교 안 들으면 답을 좀 못 적도록 그렇게 하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 듣도록 좀 만들어야지. 보면 안 듣거든요. 참 사람 답답하고. 이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아이를 안 죽게 한다면은 하나님 공의가 무너지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가 사그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회방을 받아요. 아이를 죽이시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만큼은 끝까지 물으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라겠습니다. 이러한 죄는 인간의 정성과 간절함을 가지고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이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에게다가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정성, 간절함, 금식, 기도 이런 것으로도 죄는 해결하지는 못했다. 오직 죽음으로서만 해결된 것이 바로 죄였다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 어떤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면해지고 해결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아이의 죽음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의 죄의 결과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금식과 정성과 간절함 가지고도 해결될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너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철저하게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이의 죽음에 담아가지고 다윗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 모든 걸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내 속에 품고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내 속에 품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고 토해내야 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 그건 자연히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버려버린 채 그냥 하나님을 무작정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다만 내 입장에서 내 편에 서가지고 내 정성과 내 간절함을 갖다 보이면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모든 걸 다 무너뜨려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더란 얘기예요. 우리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쪽에서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수단도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정성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죄 문제도 인간의 정성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후퇴의 아들을 보내가 죽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안에는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받지를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속에 두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올 때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뭔가 내 속에 도대체 거부감이 들고 있다면은 그건 자꾸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꾸만 내 입장, 인간의 입장 이런 것들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입장에 여러분이 서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입장에 한번 서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지를 않으신 것, 다윗과 하나님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단절된 관계에 누가 등장합니까?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화평, 화목 이러한 뜻의 이름입니다. 이런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시는 것은 죄에 대한 책을 물으시면서 다윗에게 이러한 솔로몬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걸 뜻하는 것이거든.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화목의 증표가 솔로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다윗이 죽어야 될 것을 아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은 다윗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죽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걸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바로 이걸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제발 그걸 여러분 잊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죽었어야 될 존재가 지금 살아있다면은 지금 여러분께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덤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덤으로 주어지고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불평할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덤을 주는데 왜 작게 줍니까? 이런 불평 어찌하겠습니까? 공짜로 얻어먹고 있으면서 맛없다고 불평할 수 없는 게 그게 이체에 맞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입장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입장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덤으로 받고 있는 그런 고반 은총인데 거기에다가 뭘 더 갖다 붙이려고 하냐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을 깨달으시고 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신자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입고 용서를 입은 자로 산다는 거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그걸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책임을 담당시키고 죽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대로 시행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하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기준은 예수님을 사랑한 자와 사랑하지 않은 자로 철저히 구별되어 심판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도둑, 강도, 사기꾼, 부패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벌주는 것 그게 공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 일간 존재를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사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있다라는 것. 그게 놀라운 기적이란 말입니다.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으로 증거되고 확증되었습니다. 여디티아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란 얘기예요. 그 사랑이 참으로 크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이 뭐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질서 있게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구할 자를 구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겪으면 하나님께 벌받는다 뭐 이런 말도 쉽게 하지만은 진짜 벌받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건 엄청난 징계고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온다면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게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불행한 일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 일하신 현장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용서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자체가 행복자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일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는 나만 뭔가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고 나에게만 자꾸 불행한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긴다 그 말입니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이것은 내가 세상을 볼 때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아신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기가 불행한 자로 여겨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고 있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피의 은혜를 내 속에 품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그게 여러분께는 오히려 큰 은혜로 주님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복으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시거든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 안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꾸 우리 관심이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도 여기지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제발 여러분들이 이 큰 사랑 은총을 깊이 깨달으시고 세상을 행복자로 그렇게 기쁨과 또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쉴 새 없이 하나님을 말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떠들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 정신은 엉뚱한 대로 팔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총과 그 사랑을 내 속에 품고 살기보다도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 속에서 세상 것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 속에서 자꾸 불평만 튀어나온 우리 모습을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그 죄를 아이의 죽음으로 대신하시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로 만드셨음을 증거하기 위해 솔로 보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물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된 관계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임을 다시금 내 속에 두면서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족을 느끼지 아니하고 참으로 풍요로운 부유한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